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잠언 말씀인데 잠언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9절의 말씀을 한 절을 같이 보는데 저희가 늘 해오던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언 29장 9절 한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9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투면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안식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풍성히 충분히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저희 모든 지체들이 들을 귀, 그것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로 전주에는 우리 박세근 목양자를 저희가 좀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전주에 저희가 갈등의 해결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제가 이제 반밖에 이제 전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의 이제 두 번째로 갈등의 해결 2편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서로 간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서로 간에 불일치, 다툼,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갈등이 있는 거냐? 사람이 왜 갈등이 있는 거냐? 사실은 저는 이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도 사실은 이러한 갈등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인류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전혀 어떤 인간이 갈등을 느낄 만한 요소가 없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자유의지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Free will이라는 단어가, 이게 장로교 단어가 아니고, 어쨌든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는 건뭘 얘기하는 거냐면 각각에게 개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성, 즉 성격이나 기질이나 취향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끼리는 함께 생활하게 될때 분명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것은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의 요소를 없애줄 수는 있지만 반대로 개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단조롭고 지루함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지만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서로에게 개성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뭔가 그것을 통하여서도 선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유익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라는 게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그 죄성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이 갈등이 사람을 극도로 괴롭히는 문제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욕심, 혈기, 고집, 교만, 열등감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그로 인해서 온갖 종류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이 갈등을 해소, 즉 해결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어떤 태도와 자세, 방법 이런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만큼 자라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성으로 바뀐 정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겪는 갈등을 편의상 이제 나 자신과의 갈등, 또 타인과의 갈등, 하나님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았고요. 그래서 이 누군가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직접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해결할 때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덮어두거나 또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할때 우리는 상대방을 죽이려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의 예를 가인과 라멕과 또 시므온과 레위, 사울, 압살롬 이런 사람들로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본인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본인이 그걸 직접 해결하려다가 정말 그 사람을 심정적으로는 수도 없이 죽인 경우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인은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을 오늘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대단히 실제적인 책이 되어서 어떤 참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뭔가 이상적인 것만을 얘기한다든지 뭐 그야말로 공자왈 맹자왈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대단히 사람에게 실제적인 그러한 이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도 또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갈등을 해결할 때 먼저는 좀 다툼의 원인, 갈등의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얘기가 잠언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툼의 원인을 성경, 이 갈등 또는 다툼 이런 것의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귀로는 들으시고 손은 부지런히 이렇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미움이 다툼을 일으킨다.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진리입니다. 미움이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원인이 되는 것을 내 안에서 빨리빨리 많이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13장 10절에 보면 오직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아, 다툼이 왜 생기나, 갈등이 왜 생기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미워하지 않더라도 누가 밉지는 않은데도 내가 교만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대단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면 잘 살펴보면 내가 높아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사람은 아닌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 자리에 앉히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러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예 내가 처음부터 이 자리가 아니라 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렇죠? 겸손하게 되면, 내가 겸손하게 되면 그럼 상당히 많은 갈등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실 때 내가 지금 누구하고 지금 관계가 대단히 안 좋다. 그것이 회사 사람이건 어떤 옆집 사람이건 아니면 가족이건 아니면 교회 내에서의 어떤 지체건 간에 그 사람과 내가 대단히 관계가 좋지 않다 생각하시면 혹시 내가 교만한 건 아닐까를 한번 좀 돌이켜보시라는 것입니다. 15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한다. 자, 누군가를 미워할 때 또는 내가 교만할 때 또는 몹시 노할 때 그러니까 내 안에 분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분노조절장애 요즘 뭐 그런 말을 쓰지만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간은 다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다 분노조절을 못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게 뭐예요? 예, 그게 종교예요. 예, 그게 종교란 말이죠. 예, 불교다, 무슨 뭐 예, 힌두교다, 뭐 무슨 여러 가지 종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분노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하도록 네가 수양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인간은 죄인은 본질적으로 본능 이게 본성적으로 그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터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위에서 터지는 것 뿐이지 모든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노하게 될 때 다툼을 일으킨다. 아, 그럼 이 노하는 거, 내가 이, 내 안에 이 어떤 분노,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분노,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인간 천연적으로, 본성적으로는 못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26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 불 붙은 데다가 나무를 계속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자꾸 돌고 돌고 돌다 보면 그럼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나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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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쾌하고 불편해 보신 적은 아마 한 번씩은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종종 우리가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실 너무나 종종 우리 자신이 또 옮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지도 말고 또 듣지도 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갈등을 줄이는 실제적인 어떤 조언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웃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도 나가리니 참으로 싸움과 모욕이 그치리로다. 아, 비웃는 자를 쫓아내라. 비웃는 자. 성경에서 이제 이 비웃는 자나 자라는 것이 이제 좀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이게 이제 몇 가지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 그냥 비웃는 자로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아마 영어 단어 한 서너 단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비웃는 자, 비웃는 자, 이 뭐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까칠한 자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는 사람, 이 비뚤어진 자 이게 다 지금 동일한 그런 맥락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낸다는 이 말이 예를 들어서 가족인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실제로 가족 밖으로 쫓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인데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나가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과 자꾸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말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 가급적이면 안 끼는 것이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을 수밖에, 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타는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러한 논쟁하는 것과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토론이 필요합니다. 토론이. 그러나 그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 존중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합치되면 내 의견을 꺾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토론이 진행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토론을 하다 보면 항상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고 일단 감정이 상하게 되면 내 논리가 맞건 안 맞건 내가 일단 이겨야 되고 그렇죠? 우겨 먹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되는 그러한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지요. 그런 것이 이제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논쟁하는 것 이것을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론하는 것. 그러니까 합당한 토론은 괜찮지만 그러나 이 자기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기의 논리만을 주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것들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친밀하게 동조해서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다 실제적인 조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4절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물을 엎지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한번 엎지르면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그처럼 싸움에 한번 말려들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냐?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앞부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등을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본 것이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잠언 26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툼에 개입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한테 당연히 물리겠죠. 그래서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툼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문제에 이렇게 쓸데없이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신약성경에서 말씀할 때 각각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과 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다툼에 개입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다툼에 개입하는 문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랑을 나누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게 속해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내가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인지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등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다툼의 원인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러한 조언의 말씀들이 이제 잠언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갈등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것이 온전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일단 먼저 그것을 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투면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안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와 다툰다. 다투지 말란 얘기죠. 다퉈봐야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기든 지든 간에 그 어리석은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을 통해서는 서로 싸우는 것을 통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런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이제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언 외에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 어떤 갈등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좀 잠깐 보면, 우리에게 어떤 참 심각한 좀 갈등이 이렇게 이제 갈등을 겪는 그러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밉고 참그 사람이 그 사람을 참 심지어 내 마음속으로는 참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제 들 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저와 여러분이 저희가 성인 군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이건 참 우리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보면은 참 누군가를 참 이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참그 사람과 참 어려운 관계를 겪는 그러한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을 응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네 자신이 복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기상 24장에 보면은 이제 이거 다윗이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던 시절에 사울의 질투 때문에 다윗이 이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울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여기로 피하면 여기로 쫓아오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쫓아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엔게디 굴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이 대단히 이렇게 이제 취약하게 되면서 다윗이 사울을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죠?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뱉다. 성경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24장 사무엘기상 24장 5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즉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잔이라 하고 이처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는 이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가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 중에 100이면 100사람 그거를 안할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응징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시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응징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어떠한 정에 의해서 안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 사울이라는 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그 왕을 내 손으로 제거하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잘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내 손을 들어서 저 사람을 직접 칠수 있겠는가, 응징할 수 있겠는가.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순간에 사울을 제거했다면 다윗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 이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러한 다윗으로 기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도 보니까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이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있을 때, 저 사람의 발이 언제 미끄러져서 저 사람이 망할지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끄러뜨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밀어서 넘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서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좀 정리된 그런 어떤 그 이론을 좀 세워 보십시다. 먼저는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는 이늘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는 이 갈등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는 이런 게 없을 거야. 내 인생에는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생기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끝나면 저 갈등이 올 것이고 저게 끝나면 또 다른 게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 중에, 지혜가 없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삶에는 이런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오는지에 대해서 화가 나기 때문에 더 갈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와 개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갈등을 겪는 것, 그런 구조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다. 이것을 일단은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또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선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시죠? 예.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속상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 이것은 결코 선해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 무슨 선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좀 달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라면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것을 놓으셨을 거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자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갈 것이고 거기에 무엇을 우리가 더하려고 하거나 무엇을 빼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 이거 자체를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과연 그 안에, 그러한 구조 안에 뭔가 선한 것을 놓으셨다면 그게 무엇일까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바로 이 갈등의 문제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다움을 배우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다움을 배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새롭게 바뀐 본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화평케 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해서 아,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수양해서 내가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이 돼서 여러 사람과 화평하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즉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 어떤 존재의 생명이 있으면 그 존재의 특성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강아지가 개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의 특성을 나타내죠. 망아지가 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 망아지지만 말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화평케 하는 특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뭘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세상은 화평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 화평한데 무슨 화평케 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화평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한데 그러한 자는, 그러한 것은 누구의 특성이냐? 하나님의 아들들, 즉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문제라는 것은, 세상에 갈등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이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선을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특성을 배워가는 그러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논리가 이해가 가십니까? 졸리시죠? 논리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것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개성 있게 창조하셨다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갈등 때문에 많이 고생해서 별 좋을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애초부터 설계해 놓으신 것이라면 그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뭐냐 했을 때 그러한 갈등을 겪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성도, 즉 원래의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특성을 배워가는 그러한 어떤 학습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바꾸십시다. 여러분이 혹시 마음속에 두고 아, 네, 그 사람하고 지금 관계가 힘든데 하는 사람이 떠오르시면 그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화평케 하는 자로 변해가는 걸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애들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이런 대상이 있겠지만, 왜 그런 사람들을 내 삶에 주셨을까? 화평케 하는 자가 뭔지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마음을 좀 바꾸십시다. 화평케 하는 자로 훈련되려면 갈등이 심한 사람들 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성품, 이 화평케 하는 자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이 성품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7,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인데요.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세상에도 유익하고 다가올 생명의 약속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추구해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 갈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은 이것이 십자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뭐 짐작은 하셨겠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결론이면서 전부는 사실 십자가예요. 거기서 넘어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기독교가 성공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는데 나의 십자가는 없잖아요. 반쪽짜리 복음이죠. 반쪽짜리 기독교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 사실 성경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왜? 그게 없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반쪽은 뭐냐 하면 그것은 내 삶이 복받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문제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 헛살다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내가 매 순간 매달리는 그 문제를 배우지 못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몇십억을 벌건, 얼마나 많이 공부해서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건 다 헤짓거리를 하다가 주님을 뵙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이게 결론이자 이게 본론이고 이게 전부예요. 사실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다. 이 빌립보서 2장은 우리가 자꾸 돌아가야 되는, 우리가 매 순간 방향을 자꾸 이쪽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옮겨야 하는 그러한 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자, 여기 이제 앞부분은 빼고 일단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용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다툼 얘기 나오네요. 우리가 지금 갈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으로 하지도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제가 아까 잠언에서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다툼을 일으키는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교만이라고 했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것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거 논쟁하는 얘기, 또는 남의 자기 일이 아닌 것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의 실천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러면서 지금 이 앞에 말씀한 이 겸손을 배워야 하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어떤 이론적 근거로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 거냐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지금 누구 보고 품으라고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과정을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분은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동등,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자신의 권리로 취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7절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겪는 문제, 삶 속에서 겪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 갈등,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떠올리십시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스스로 이름 없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사실 누군가 갈등할 때 내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자 이러면은 사실 그것으로서 갈등이 그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지금 십자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를 배우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또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갈등을 이기는 지혜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저도 제가 늘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 있다가도 저 자신을 스스로 쳐서 제가 돌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했지만, 뭐 사실 저희 집사람에게도 얘기를 못한 얘긴데,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교만해지려고 할때늘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자죠. 여러분도 그런 걸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일부러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부끄러운 부분, 그 부분을 늘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늘 간직하고 계셔서 조금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 자리로 자꾸 가셔서 하나님 제가 그런 자입니다. 제가 그런 자지요. 하나님 제가 또 높아지려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영원한 그러한 소망을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는 것이 쉬워진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갈등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자어로 뭐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이걸 잘 몰랐었는데 갈등을 한자어로 찾아봤더니 갈과 등이라는 그 한자어가 칡과 등나무를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좀 무식합니다.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칡과 등나무. 그래서 칡과 등나무는 서로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특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모습을 일컬어서 갈등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다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삶이 참 피곤하고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설계가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훈련장의 역할을 한다. 이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낮아지고 순종되는 것, 그것을 배울 때 우리 삶에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해소가 되면서 사람들 앞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심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이 갈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는 오히려 더 꼬이기 마련입니다. 가인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도망하고 방랑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멕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인류 역사에서 두 번째 살인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들이 직접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야곱,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명단에 보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결국 폐위되고 그 집안이 비참한 죽음을, 아들 셋과 함께 한 전쟁에서 한날 죽는 비참한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자기 누이의 그 문제로 인해서 그 갈등을 자기 이복 형제와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가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그술 왕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3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모반을 꾀하다가 실패해서 도망치게 되죠. 그러다가 그이 압살롬의 머리가 아마 여자 머리보다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머리 때문에 말 타고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리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의 창에 찔려 죽게 되었죠.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은 사람이 스스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갈등을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훈련,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한 지혜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저희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다. 우리 스스로 발버둥 치고 우리 스스로가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알아서 조정해 주신다. 그럴 때 일이 깔끔하다. 이걸 잘 기억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